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복음. 다시 한번 시작! 조금 전 영상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본 바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3년 반 동안 배와 그물과 생업까지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 땅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흐느껴 울어야 되는 그런 슬픔의 날이 되었고 패배의 날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희 구원자는 사기꾼이었다라는 이 조롱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때 유대 땅에 기대와 흥분으로 들뜨게 했던 한물간 영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는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전부인 줄 알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오히려 도리어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던 예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안식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이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성들이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형상이 번개빛과 같이 밝고 빛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앉아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무덤을 지킬 군병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예수를 추종하던 이들이 시체를 훔쳐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공권력으로 철저하게 그 무덤을 파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번개빛과 같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쇼크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내 눈앞에 그런 일들이 진짜 이러지.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사들이 그냥 번개빛같이 확 내려오고 막 이런 거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무덤에 왔던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군병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병들이 여기저기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무덤의 이 돌문은요, 아무도 없는데 커다란 무덤의 이 돌문은 이 옮겨져 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허리를 굽혀서 열려진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슬피 우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이 천사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도 무서워서 떨며 기절했어요. 그죠? 그들도 무서워서 떨며 기절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무서워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병들도 무서웠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큰 지진과 함께 번개와 같은 강렬한 빛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사를 보고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쇼크를 기절해버린 거죠. 누구라도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더더구나 이 군병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포와 두려움 속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번개와 같이 강렬한 빛과 함께 내려오는데 군병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는 쇼크를 받고 기절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사건건 교회 일에 반대를 합니다. 뒤에서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온갖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자꾸 허물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하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요. 멀쩡하던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나가던 사업장이 흔들거린다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연관이 될 거예요. 뭔가 아 이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뭔가 보이지 않는 강한 손길이 심판의 칼로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덮어버릴 겁니다. 군병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큰 잘못을 그리고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쇼크로 기절을 해버린 거죠. 이것은 주님의 임하심이나 주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과 심판이에요. 재앙과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부활 역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충격과 쇼크로 기절할 일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부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지만 이 부부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이렇게 이 관계가 끝날 것 같기도 한 위태위태한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내게 너무 힘겨운 일이 될 것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잘만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인생의 패배자같이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도 그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에 막히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감정에 관한 문제, 심지어 교회 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뭐 하나 만만한 것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지, 나는 이 무덤과 같은 깊은 인생의 어둠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지 그렇게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재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인생의 무덤 밖으로 나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 구절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를 지고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고라는 건 뭐냐? 그냥 간단해요. 질병과 고통의 약자예요. 질고. 그래서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광의적으로는 넓게는요.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통틀어서 질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 문제,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죄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질고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거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버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고 무능력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 있어요. 인생의 무덤 앞에서 쾌쾌한 냄새가 막 올라오고 기분 나쁜 으스스한 정말 기분 나쁜 느낌들이 계속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무덤은 이미 비어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무덤은 이미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갈릴리로 가라. 다시 한번 시작. 너의 갈릴리로 가라. 천사를 만난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찾아오셨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도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이 4절, 5절, 8절, 10절 여러 구절에서 이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왜 10절에서 갈릴리로 가라, go to Galilee,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비슷한 표현 역시 7절과 10절과 16절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 갈릴리로 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그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어떤 예고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좀 보시면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한 커다란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죠, 여기. 이 갈릴리 호수를 크게 확대한 거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쪽으로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크다란 게 사해바다고요. 그리고 서북쪽에는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의 어촌 마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절기 외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절기에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갈릴리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입니다. 변방. 그래서 약 1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는 당시 비천한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아주 그냥 어촌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140k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먼저 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냥 예루살렘은 사람들도 더 많잖아, 이곳은.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나사렛, 그렇죠?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들은 더욱더 거세게 박해를 펼 겁니다. 부활했다고 믿지 않아요.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변방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로 보여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들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특별한 절기만 예루살렘 가셨어요. 나머지는 갈릴리에 계속 계셨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생계 문제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생계 문제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면 그들이 갖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생생히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치유됐어요. 귀신에 매여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그들이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달라지고 꿈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된 곳이 어디였다?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처음 순수하고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추억의 길을 다시 걷게 되면 그때의 감정과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좀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옛날 앨범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다시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 아, 우리 이때 이랬지 하면서 가족 간에 그 앨범 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어제 디지털도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 거를 넘겨보면서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마음을 우리가 그 추억의 길을 다시 한번 가면요, 그때의 감정과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그 뜨거웠던 믿음과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갈릴리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치 박제되어 있는 동물과 같이 겉모양은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박제되어 있는 동물이 어떻게 해요? 속에는 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절은 말만 해요. 근데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박제되어 있는 동물처럼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생명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내 삶에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종교적인 절기 하나 더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 삶 가운데 무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 두 가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너의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릴리로 갑시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뜨거움을 은혜를 회복합시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함 다시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